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을 올 한 해도 우리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예, 특별히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올해도 구역장으로 또 권찰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역장님들 중에서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년 이상 내가 구역장이다. 두 번 이상 했다.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의 섬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 더 주님의 말씀의 은총과 또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내가 처음 구역장 한다. 예, 아마 그런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소명인 거 아시죠? 예, 부담이 소명입니다. 예, 저는 목회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렵고 예, 사실 염려도 되게 많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년 후에 우리의 자람이 특히 구역장님들의 자람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서로 구역장 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큰 1번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각자 2023년의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누어 봅시다. 특히 새 가족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의 이력을 경청해 봅시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결심들을 조금씩은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새해답게 경작해 가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예, 시간이 물리적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시간에 60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 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금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시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만들 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한 지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또 작년과 올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요즘은 뭐 잘 하지 않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또 세대가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연말이 되면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 모여서 무슨 모임 가졌습니까? 망년회. 망년회가 한 해를 잇는 모임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것이 전부 다 잘났고 전부 제대로 됐고 멋지고 화려했다면 잊고 싶지 않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망년회입니다. 그리고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망년회를 갖지 않는 사람은 정초에 그 정동진이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했다는 것을 보며 예,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해가 새해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살아도 그 한 해를 울면 다 날아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묵직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새해를 새해답게 가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마음을 먼저 새롭게 가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주일에도 1월 1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과 계시록에 새 노래라는 말이 노래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시간 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거의 좌절을 겪고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말고. 예, 공통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 그 이 노래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는 그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가 시작했거든요. 그 찰스 웨슬레가 동생인데 그 동생이 1741년에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28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찬송 부르면 그 노래가 그렇게 새롭게 불립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든지 그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가 됩니다. 성경은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해 아래에서 새것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것은 해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그 새해는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새해로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결심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새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죠. 예,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먹은 게 3일밖에 가지 않는다는 건데, 예, 작심 3일에는 그 작심 마음을 먹는데 3일이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 저는 또 또렷하게 의미가 다가온다 생각하는데, 3일 작심. 작심하는데 3일이 걸리면은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올해 뭐 술 꺼내야지, 담배 꺼내야지,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뭐 내가 뭘 공부를 해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그것을 결심이 굳어야 그 길을 쭉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니엘이 그의 어린 시절에 그 바빌론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자기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봐달라고. 왕이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 예, 그 특히 고기들은 또 술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 신에게 드려져서 졌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열을 딱 시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광 피부. 예. 과거에 그런 광고 있지 않았습니까? 피부가 권력이에요. 예. 다니엘이 평생 채식만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굳은 결심이 그 늙어서까지 신실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로 인해서 고레스 왕 때 그 유다 백성이 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 시작할 때 올해에 그 뭐 소망이나 결심이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볼 때 첫 사람을 잘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첫 사람이 별 거 없어요. 뭐 그 해가 그 해예요. 그럼 다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권찰님이 진지하게 나누든지, 예, 혹시 내가 구역원인데, 자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누는 수준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누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구역에 새 가족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가족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이 틀림없이 새로워집니다. 예, 새 가족이 수년 동안 얻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는 또 한 스토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역사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난 3년, 예, 2020년에서 2022년은 코로나19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또렷하게 개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지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속 계신다. 예, 그 과거에 그 유머 중에 그 재미난 또는 웃긴 거품 가운데 뭐 네가 지금 뭐 그 졸 때에 침 흘리는 것은 나중에 눈물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2호선을 타자 뭐 이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지하철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예,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야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도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교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100% 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잘 꾸려주실 수 있나.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해도 한 70에서 8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30% 모자라요. 그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죠. 한 1일만 꼭꼭.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뭐 5%, 10%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의 기도하지 않으실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세우고 충분히 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입니다. 예, 내가 구역 공부를 계속 다녔는데 또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음은 퇴보하고 삶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그것을 공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든지.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해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을 나누어 봅시다. A번 요한복음 13에서 17장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예,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다락방 강화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만찬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체포되시거든요. 그러면 체포되시기 전날이에요. 전날에 일어난 일을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은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 13장부터 예, 그 21장까지가 그러니까 하룻밤부터 이제 잡히시기 전날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죠.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제임스 조이스라는 소설가가 쓴 율리시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하룻밤에 쓴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예, 또 그 한 20여 년 전에 그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그 정조의 죽음을 다룬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도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이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의 하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긴데 그것을 하루 동안에 그 자리에서 다 말하고 다 기억했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그 이제 정리하고 모았던 것을 거기에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긴 말씀을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제자 마태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기억을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모아놓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것을 그 자리에 모아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진지한 말을 할 때가 유언할 때 아닙니까? 유언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B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어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 제자들 중에 다수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거든요. 그 어부가 그렇게 뭐 그 당시에도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로 쉽게 또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 가르쳤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그 일반적인 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마 마태와 가롯 유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비유는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또렷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비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명확한데 모르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데도 저게 무슨 얘기지? 예, 마치 빌립이 광야에서 그 에도피아의 그 여왕의 신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고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예. 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치 않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그 대신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제자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차피 알고 계신데. 또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 가운데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 안 하고 받은 게 더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예. 그럼에도 주님께서 직접 이제는 기도하려는 이유가 예, 11번에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하는 할 이유는 필요한 것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바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비례합니다. 예. 예. 우리가 가족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예,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가족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예,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면 국수주의자가 되거나 나라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예, 반대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예,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전부는 하나님 땡큐가 전부다. 예, 당연하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거나 깊어지지 않겠죠. 예, 그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거기서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터무니없는 그리스도인. 네, 될 것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아버지께로.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발점,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원래 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참 망각을 참 잘하죠. 예, 뭐 설령 망각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무수저,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또 뭐 우리의 가정 환경, 교육 환경, 일터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 다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비유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밝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 제자들은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속단했습니다. 예, 이럴 거야, 지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예, 그 사라와 함께 그 사라 때문에 사라가 예뻐서 자기가 그 마누라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자기 죽게 되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다윗이 그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는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에 가장 그 암흑이 드러워진,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기간입니다. 예, 그렇게 가게 된 동기가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를 찾아온 두려움에 그냥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 생각을 먼저 배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이런 뜻일까요? 예, 저런 뜻일까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F번, 비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31절과 32절 상반절인데 우리 32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고 다른 제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동의. 예. 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은 너무너무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게 되면 우리는 배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쉽거든요. 예,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번, 제자들이 주님을 홀로 두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2절 하반절인데 우리 32절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사람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예,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약간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는 인생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함몰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의미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의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고독은 자발적이고 외로움은 비자발적이다. 뭐 고독은 좋은 것이고 외로움은 좋지 않은 것이다 말하는데 그 고독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그 환과 고독의 줄임말입니다. 예, 환, 호락비, 과부, 고아, 독, 자식 없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같이 걷는 거, 하나님과의 동주, 함께 거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첩경입니다. 예.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동주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안하실 수 있었던 거죠. H번,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예, 갑은 이스라엘 조상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51장 2절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1030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창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일가친척이 다 있었던 거죠. 예. 또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결혼하여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예. 또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면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그 가나안의 북왕들 그때는 다 부족 국가니까 내왕과 남쪽의 다섯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북쪽의 내왕이 남쪽을 이겼습니다. 그때 그 롯과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그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집에서 318명의 군인을 키우려면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또 그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봉급주가려면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회사의 직원이 그 정직원이 318명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공허함 이런 것을 존재의 구멍을 메워줄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 메워줄 수 있다고. 예, 그런 어떤 뭔가 구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예, 꼭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변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버티던 사람이 그 마음에 뭔가 붕, 그 뚫린 구멍을 발견하면 예,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체포되어 법정에 섰을 때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예, 346쪽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두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예, 바울이 사역할 때, 전도여행 다닐 때 혼자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많든 적든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재판을 받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에 뭐 소수의 사람에서 함께 있으면 예, 정말 힘을 내서 더 빨리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할 때만 주변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존재론적으로도 정말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이유가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예, 그래서 지었습니다. 또 시편 6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는 집에 거하게 하시며 그런 뜻인데요. 예. 우리가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됨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줍니다. 예. 더 나아가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 주님의 함께함입니다. 예. 예, 주님, 그러나,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면 예, 깊은 은총을 누리는 굉장한 시간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외로움이든 고독이든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예, 자포자기하고 예, 그냥 그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예, 이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강론입니다. 그 강화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3절 상반절인데, 3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예,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예,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세상 속에는 환난이고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제2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죽음의 권세와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승리는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가 익숙하면 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overcome. 예,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다는 겁니다. 역사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이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예,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근데 주후는 왜 AD라고 할까요? AC라고 왜 안 할까요? 그 BC, 그 Before Christ였으니까 AC, After Christ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 주후를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AD는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나이입니다. 그 아노는 이어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우리 도미니스 성가대처럼 예,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예,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예,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의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노라 그 I have overcome이랑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예, 그 주님의 이기심은 우리의 이김이 됩니다. 큰 4번 결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내가 이겼노라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A번 우리 각자가 내가 이겼노라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올 한 해를 진정한 새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교정하거나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김에 대한 정의가 근시안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고 영원한 시각과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그들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 순교하거나 예, 그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보다 더 크게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특히 사도 바울. 얘는 저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예. 예, 그 서양의 그 어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 헤브라이즘 기독교 신앙이 그 유럽 온 세상이 가장 중요한 사상 아닙니까?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정리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만남은 예, 예배, 뭐 구역 공부, 성경 읽기, 기도 등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과 규칙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거나 새롭게 할 부분은 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꾸며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나날이 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B번, 우리의 가정과 구역이 내가 이겼노라의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교정하거나 새롭게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각자가 이 내가 이겼노라의 말씀을 품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되면 그 힘이 더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가 이 한 말씀을 한 목적으로 삼고 갈 때, 예, 우리의 구역 모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역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 있는지, 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 건강한 구역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구역장 권찰만 잘한다고 해서 저는 건강한 구역이 된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구역 식구들이 모두 다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 해야 건강한 구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에서 구역장 권찰 외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구역의 기도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뭐 프린트도 하고 또 아니면 요즘 뭐 톡으로 서로 나누고 그 공동체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구역 모임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제목 말고 또 연초나 연말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 말고 그 기도 제목들을 잘 업데이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예, 또 그것을 같이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면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해지게 됩니다. 또 무슨 친교 담당이 있으면 친교 담당도 참 중요하고요. 예, 그 새가족 담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새가족이 만약에 구역에 처음 왔다. 아니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여기에 내가 와도 될까 안 될까? 이 교회가 나에게 맞나 안 맞나? 또 이 구역 모임이 나에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아 여기에 내가 와서 있을 때 나의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계속 오는 거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하면 오고 싶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분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 친교 담당 이런 부분들도 참 예, 중요하고요. 예, 이번에도 올 1학기 뭐 올 한 해 내내 예, 열왕기상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왕들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마 익숙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꼭 읽어보시면 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수요일에 같이 공부를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고 또 구역 식구에서 같이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또렷하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훨씬 그러니까 그 복습이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고 또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 모임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올해 이제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예, 오늘은 같이 읽고, 다음에는 외우도록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2023년을 시작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에 내가 이겼노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쉬웠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세상에는 언제나 환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코로나 팬데믹도 여전하고 전쟁의 소식과 천재지변의 소식도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붕괴, 가상화폐와 주가 폭락,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온갖 문제가 우리의 한숨 소리를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언제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암울하고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2023년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이겼노라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로삼아 우리의 가정과 구역, 교회, 사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을 내가 이겼노라라고 선언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을 새해 새날로 갖고 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올 1년 동안 수고하고 섬겨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